세계 뉴스입니다.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파리 기후변화협정과 세계보건기구 WHO 재가입 등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는 조치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어제 백악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행정명령 15건과 행정조치 2건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먼저 서명한 행정명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연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유색인종 등 소수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후 파리 기후변화협정 재가입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 일부 이슬람 국가에 대한 입국 금지 철회,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중단, 어린이로 입국해 미등록 체류하는 드리머 구제 방안 복원 등을 지시하는 행정 조치를 취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공식 트위터 계정에 올린 첫 글에서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타개하는 데 있어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각국 정상들은 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환영하며 협력을 기대한다는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날 추전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줄곧 강조한 화합과 재건의 메시지가 미국민들에게 큰 울림이 되고 있다며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통합과 번영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가까운 시일 내에 바이든 대통령 직접 만나 우리와 신뢰를 다지고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시가 요시대 일본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일본과 미국은 공유된 보편적 가치로 굳게 결속된 동맹국이라며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새 정부와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축하 메시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이 파리 기후변화협정에 재가입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어제 성명에서 파리 기후변화협정에 재가입하고 기후위기에 맞서기 위한 야심찬 행동에 나선 정부와 도시, 기업, 사람들의 연대에 동참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탄소 배출 제로를 향한 국제적인 노력을 가속화하는 데 있어 미국의 지도력을 기대한다며 특히 미국이 올해 말 예정된 유엔 기후변화 회의에 앞서 야심찬 목표와 기후기금 등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협약 재가입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30일 후 파리 협약의 정식 회원국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주재 타이완 대표가 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타이완 대표가 미국의 초청으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것은 1979년 단교 이후 42년입니다. 미국 내 타이완 대사관 역할을 하는 타이페이 경제문화 대표처는 이날 샤오메이친 대표가 미 의회 합동준비위원 취임식 준비위원회의 초청을 받아 타이완 정부 대표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샤오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취임식이 열린 의회 의사당 광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민주주의는 우리의 공동 언어이며 자유는 우리의 공동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과 타이완의 공식 왕래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도 취임식 참석을 요청받았으며 이미 바이든 대통령에게 축하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가 오늘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주요 인사 28명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의 자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했고 미국 정부의 중국 관련 움직임에 주로 책임 있는 이들을 제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일부 반중 정치인들이 이기적인 정치적 이익과 중국에 대한 편견과 증오로 인해 양국 국민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일련의 터무니없는 조치를 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과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데이비드 스틸웰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과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스티븐 배넌 전 백악관 선임고문도 포함됐습니다. 중국은 제재 대상에 오른 이들과 직계 가족은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입국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21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에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동맹관계를 회복하고 미국을 통합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코로나 팬데믹과 경제난 등 당면한 위기 돌파를 위한 17개 행정조치에 서명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지도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환영하며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3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영하 3도에서 영상 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제46대 대통령이 20일 취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동맹관계를 회복하고 미국을 통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고 이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취임사를 통해 동맹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뜻을 분명했습니다.
We will repair our alliances and engage with the world once again. Not to meet yesterday's challenges, but today's and tomorrow's.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의 동맹을 복구하고 다시 한번 전 세계와 관여할 것이라면서 이는 어제의 도전이 아닌 오늘과 내일의 도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단순한 힘의 과시가 아닌 모범을 보임으로써 이끌 것이라며 평화와 진전, 안보를 위한 강력하고 신뢰받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가 오늘날 미국을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다른 나라들에 대한 자신의 메시지는 미국이 시험을 받았으며 우리는 더 강해졌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약 21분간 이어진 바이든 대통령 취임사의 핵심 메시지는 통합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합이란 단어를 10번 넘게 사용하며 분열된 미국을 하나로 모으는 데 주력할 것임을 분명했습니다.
On this January day, my whole soul is in this. Bringing America together, uniting our people, uniting our nation.
오늘날 자신의 모든 영혼은 미국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들과 나라를 통합하는 것에 있다며 모든 미국인들이 이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한 분노와 원망, 증오, 극단주의, 무법, 폭력, 질병, 실업, 그리고 절망과 같은 적들과 싸우기 위해 통합해야 한다며 하나됨으로 우리는 멋지고 중요한 일들을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Uniting to fight the foes we face. Anger, resentment and hatred. Extremism, lawlessness, violence.
아울러 자신을 지지해준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보여준 데 대해 겸허한 마음이라며 감사 인사를 표했습니다. 또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끝까지 지켜봐달라, 나와 내 마음을 평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여전히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라며 그게 민주주의이자 미국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직면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결 의지도 밝혔습니다.
We face an attack on our democracy and on truth. A raging virus, growing inequity, the sting of systemic racism, a climate.
미국은 민주주의와 진실, 극심한 바이러스와 불평등의 증대, 구조적 인종차별의 상처, 기후 위기, 세계에서의 역할 등에 대한 공격에 직면해 있으며 이들 중 어느 것도 미국에겐 심오한 도전이란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모든 도전을 한순간에 직면하게 됐다며 이는 미국의 가장 막중한 책임 중 하나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제 담대해질 시간이며 많은 일을 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식에 이어 군의 사회를 받았으며 알링턴 국립묘지로 이동해 헌화했습니다. 또 오후에는 집무실인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세계보건기구 WHO 재가입, 일부 국가를 겨냥한 미국 입국 금지 조치 철회 등을 내용으로 한 여러 건의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17개 행정조치에 서명했습니다.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을 뒤집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경제난 등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조치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첫 열흘간 수십 건의 행정명령과 각서, 지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17개의 행정조치에 서명하며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행정명령이 15개, 행정지시가 2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경기 침체, 기후변화, 인종 불평등 등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민주당의 우선순위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20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조치들 중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100일간 연방정부 건물과 부지에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의무화하는 100일 마스크 도전, 세계보건기구 WHO 재가입, 대통령에 직접 보고하는 국제보건안보 생물방어부서 복원이 포함됐습니다. 또 경제난에 대응하기 위해 세입자 퇴거와 압류를 제한하고 학자금 상환 유예를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파리 기후변화협약 재가입, 캐나다산 원유를 미국으로 수송하는 키스톤 XL 송유관 사업 무효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민정책과 관련해선 어린이로 입국해 미등록 체류하는 드리머 구제방안 복원, 일부 이슬람 국가에 적용된 입국 금지 철회,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중단을 추진합니다. 또 인종평등과 소수자 보호를 위해 연방정부 전반적으로 인종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시작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교육 좌경화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한 1776위원회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 밖에 인구조사에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도 포함하는 방안, 행정부 지명자들이 윤리서약을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열흘 동안 수십 건의 행정명령과 각서, 지시에 서명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코로나 확산 완화책, 노동자 경제 구제책, 미국 제품 구매를 독려하는 바이 아메리카, 인종평등 재고 조치, 기후변화 정책, 보건 조치, 이민 정책, 외교와 국가안보 관련 행정 조치들이 잇따라 도입됩니다. 미국 대통령 역사를 연구하는 더글라스 브링클리 라이스 대학 교수는 최근 VOA 뉴스센터에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첫 100일 동안 매우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iden and Harris will want to have a very active 100 days and probably will work with Mitch McConnell. Biden and Mitch are pretty close to do a stimulus.
브링클리 교수는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바이든 대통령이 친밀한 관계라며 코로나 경기 부양책과 백신 접종 계획 등에서 초당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종적, 계층적으로 분열된 미국 사회를 통합하는 일도 바이든 정부가 직면한 큰 과제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민간단체 디모크라시 인 칼라를 창립한 스티브 필립스 씨는 VOA에 현 상황을 남북전쟁 직후의 상황에 비견했습니다.
Very similar moment to post-Civil War. We had major struggles and battles around what is the nature of this country. And then now we're going to set about trying to push an agenda around building a multiracial democracy like we did with Reconstruction.
Or are we going to continue? 필립스 씨는 미국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주요한 씨름과 투쟁이 있었다며 남북전쟁 이후 재건 시기와 같이 다인종 민주주의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다시 기울일지 뿌리 깊은 차별과 부정을 외면할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20일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자축하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4년간의 정치적 갈등과 1년의 질병과 사망이 미국이라는 사회 체제를 압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국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을 투표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며 미국의 최고의 정치적 전통이 아직도 죽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수적인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 경제, 기후, 인종차별을 모두 위기로 규정하고 있다며 위기는 대중을 겁줘 극단적인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 진보 세력이 쓰는 수사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일한 위기는 전염병과 이로 인한 경제적 위기이며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면 경제는 스스로 살아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새로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본 원칙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는 전면적인 정책 재검토가 예고됐고 전임 행정부에서 약화된 동맹관계 회복에 중점을 두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책을 이어갈 것이라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문제에 대해 대대적인 정책 재검토를 할 것임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는 19일 각각 열린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재검토란 용어를 사용하며 전반적인 대북정책의 방향이 조만간 나올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블링컨 지명자는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전반적인 대북 접근법과 정책을 재검토해야 하며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e have to review and we intend to review the entire approach and policy toward North Korea because this is a hard problem that has plagued.
블링컨 지명자는 북한은 미국의 행정부들을 괴롭혀온 어려운 문제고 실제로 더 나빠진 문제라면서 자신은 북한이 기본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전반적인 접근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 우선적으로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압박을 늘리는 게 효과적일지 또 다른 외교적 방안이 가능할지 여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지명자는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곧 대북 정책을 포함해 범정부 부처 간 전략적 재검토 지시를 내릴 것으로 매우 기대하고 있다며 국방부도 모든 전략적 재검토 과정에서 참여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대북 정책을 포함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은 동맹관계와 미국의 지도력 복원, 그리고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자세 등으로 요약됩니다. 블링컨 지명자는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교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인준청문회에서 미국이 핵심 동맹을 재활성할 수 있고 이것이 미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can revitalize our core alliances, force multipliers of our influence around the world. Together, we are far better positioned.
함께할 때 미국은 러시아와 이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서게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블링컨 지명자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의 협의를 우선하겠다고 밝혀 북한 문제에서 동맹의 역할이 강화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도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 구상을 밝혔습니다. 오스틴 지명자는 이란과 북한, 테러로부터 야기되는 위협에 동시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국방부는 동맹 공조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한동맹을 영내 안보와 평화를 위한 핵심 축으로 규정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동맹이며 한반도 내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억지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20일 취임사에서 동맹을 복구하고 다시 한번 전 세계와 관여할 것이라며 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로 틀어진 동맹관계 회복을 외교 우선순위로 꼽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도전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도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오스틴 지명자는 인준청문회에서 아시아에 방점을 둬야 한다며 특히 국방부는 중국을 추격하는 도전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지명자도 인준청문회에서 여러 차례 중국 문제를 언급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강경 정책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내 이슬람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에 대한 학살 책임을 물어 중국 공산당을 제재한 데 대해서도 자신도 같은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전 세계를 호도한 것으로 믿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블링컨 지명자는 이어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투명성을 제공하지 않았고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으며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블링컨 지명자는 미국 국민의 이익이란 측면에서 중국을 볼 때 중국이 어떤 나라보다도 중대한 도전을 제기한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As we look at China, there is no doubt that it poses the most significant challenge of any nation state to the United States.
블링컨 지명자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적대적인 면이 더 커지고 있다며 물론 공동의 이익관계에 있어 미국과 중국은 여전히 경쟁과 협력관계에 있지만 미국은 약자가 아닌 강자의 위치에서 중국에 접근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에 대해 외교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또 김 위원장을 줄곧 독재자, 폭군 등으로 지칭했지만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이든 신임 대통령의 주요 대북 관련 발언을 오택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조 바이든 신임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한 대북 정책 방향은 외교적 접근입니다. 이런 기조는 대선을 앞두고 열린 마지막 TV 토론에서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중국의 관여, 즉 외교를 통한 대북 접근법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북한의 지속되는 위협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중국에 그들도 합의의 일부가 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톱다운식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며 외교적 접근을 중시했습니다. 실제로 선거 캠프 공식 웹사이트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협상가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대북 실무 협상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On the condition that he would agree that he would be drawing down his nuclear capacity.
마지막 TV 토론에서 어떤 조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가 핵 역량을 축소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는 조건으로라고 답한 겁니다. 북한 지도자를 바라보는 시각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현격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전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된 뒤 김 위원장으로부터 러브레터를 받았다며 줄곧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해왔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줄곧 독재자, 폭군 혹은 폭력배라고 불렀습니다. 마지막 대선 TV 토론회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에게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비난하며 김정은 위원장을 폭력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What has he done? He's legitimized North Korea. He's talked about his good buddy who's a thug.
김 위원장에 대한 이 같은 시각은 민주당의 공식 대선 후보로 지명되기 전부터 계속됐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당시 바이든 캠프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공개한 방송 광고에서 종잡을 수 없고 불안정한 대통령 때문에 세계는 위기에 처하게 됐으며 독재자와 폭군들이 칭송받고 동맹들은 밀려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독재자와 폭군을 언급하는 장면에서 김 위원장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악수하는 사진을 내보냈습니다.
Our world set on edge by an erratic, unstable president. Dictators and tyrants.
같은 해 5월 유세도 중엔 김 위원장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 함께 독재자, 폭군이라고 부르며 미국이 이들을 포용할 수 있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Are we a nation that embraces dictators and tyrants like Putin and Kim Jong-un?
당시 북한은 논평을 내고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인간의 초보적인 채무도 갖추지 못했다며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 취임식까지 북한에 대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북 접근법과 김 위원장에 대한 인식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큰 차이를 보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한국과의 현안을 신속히 점검하고 한반도 정책을 설정할 것이라고 미국의 전직 주한 대사들이 말했습니다. 또 굳건한 양국 관계는 다소 균열이 발생해도 곧 복원된다며 갈등 원인이 됐던 문제들이 빠르게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북한 문제는 이전보다 더 큰 도전 과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크리스토플 젠 대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전임 정부 당국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미한 관계의 현안을 파악했을 것이라며 먼저 각종 현안을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는 등 한반도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지낸 힐 전 대사는 VOA에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는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을 거론하며 양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난제는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관계의 중점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과 공조인 만큼 바이든 행정부도 여기에 중점을 두고 이전 정부의 양자주의와 일방주의가 아닌 다자주의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직 대사들은 지난해 대선 기간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과의 연합과 약화된 동맹 복원이라는 대외 정책을 제시했다면서 이는 미한 관계에도 예외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대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가장 먼저 미한 양측의 의견과 이익을 수렴할 수 있는 선에서 SMA를 조속히 타결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과 호주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내 동맹국과 협력할 것이라며 이는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일 뿐 아니라 점증하는 중국의 영향력에서 보다 큰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움직임은 중국과의 대치와 대립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민주주의 국가의 대중국 지렛대를 높이고 무역 규칙을 위반하는 등의 중국의 불공정,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이라고 버시바우 전 대사는 설명했습니다. 주한 부대사를 지낸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도 바이든 대통령의 첫 임무는 동맹관계 복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iden 행정부의 외교 정책팀은 이미 전통적 동맹국과의 관계 개선과 복원이 최우선 순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유럽연합을 시작으로 한국과 일본 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토콜라 전 부대사는 미한 동맹의 현 주소와 관련해 일각에서 대북 문제로 이견을 보이면서 균열이 생겼다고 주장하지만 정책 협의와 소통을 거쳐 같은 노선을 유지하며 다른 방향으로 나가지는 않았다며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맹을 거래 대상으로 여긴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동맹 간 틈을 벌렸고 바이든 행정부는 일단 그 틈을 메우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도널드 그레그 전 대사는 바이든 행정부는 이전 행정부에서 넘겨받은 과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임무를 시작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동맹의 중요성을 깊이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레그 전 대사는 또 미국과 한국은 북한 문제에 공통적 이해가 있어 다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관계라며 한국도 미국과의 동맹에 대한 합리적이며 실용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기를 하루 앞둔 해리 해리스 대사는 19일 서울에서 행한 강연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굳건한 미한 동맹 관계에 대한 전임 정부의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fully committed to this alliance and we stand firmly with our ROK ally regardless of what the future brings. The common values we share and the common threats we face ensure that our alliance will always be ready to meet the challenges of the future. 해리스 대사는 이 새 대통령과 그의 팀이 이미 철통 같은 미한 동맹 강화를 위해 한국의 지도자들과 계속 노력할 것으로 믿으며 미국의 한국만큼 좋은 파트너나 전략 동맹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미한 동맹에 온전하게 헌신하고 있으며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한국의 편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공유하는 가치가 있고 또 공존하는 공동의 위협이 있는 미한 동맹은 언제나 미래의 도전을 함께 헤쳐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한편 전직 대사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보다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토마스 허바드 전 대사는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례 없는 외교 방식이 한반도 긴장 완화 측면에서는 성과를 거뒀지만 실질적인 북핵 문제 해결은 바이든 대통령이 넘겨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Korea의 핵 프로그램이 지금도 계속 진전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북 접근법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일 전 대사도 대북 정책이 바이든 행정부의 만만치 않은 과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 개발을 장기화하고 현대화하며 소형화할수록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며 비핵화도 더욱 어려워질 텐데 지금이 그런 시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일 전 대사는 미북 양자간 대화라는 비전통적 방식이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더욱 어렵게 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과의 관계를 강화한 후 북핵 문제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각국의 참여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사적인 미북 간 첫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토대로 대북정책을 설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옵니다. 버스바우 전 대사는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팀이 싱가포르 합의 이행을 고리로 북한과의 협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버스바우 전 대사는 바이든 행정부도 북핵 해법과 관련해 과거 협상 원칙인 행동 대 행동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해체, 폐기를 이루려면 핵개발 동결 등의 조치가 선행되는 정책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 지도자들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도 바이든 대통령이 미중 관계를 올바른 궤도로 되돌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안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정부는 20일 바이든 대통령이 심각하게 손상된 두 나라 관계를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 행정부가 지난 4년 동안 대중전략 인식에 있어 근본적 실수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양국 관계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新政府应该顺应人民的这种愿望，那么能够理性和客观的来看待中国，与中方相向而行，本着相互尊重。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상호 존중과 평등, 상호 이익의 정신 아래 가능한 한 빨리 두 나라 관계를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올바른 궤도로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미국의 새 행정부가 외교정책을 수립하면서 보다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취한다면 국제사회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20일 트위터를 통해 미국과 일본이 공유된 보편적인 가치로 굳게 결속된 동맹국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동맹을 강화하고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가 미국과 좋은 관계를 추구하겠지만 공동 목표를 향해 노력할지 여부는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획기적인 핵무기 조약의 보존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며 이 협정을 보존하는 것은 이제 미국에 달려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 각국은 미국의 제46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새로운 미국 행정부와 함께 양국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공통된 우선순위에 대해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과 관련해 민주주의를 위한 좋은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도전에 직면했던 미국의 민주주의가 승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제조적 구조를 망가뜨리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선거 당국자들과 각주 주지사, 사법부와 의회가 강인함을 입증했다는 겁니다. 유럽연합은 그동안 악화된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조셀 보렐 EU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는 미국과의 관계를 재구축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가 주어졌다며 반겼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과 강력하며 새로운 관계 형성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외교부 대변인은 특히 신종 코로나 사태에 대한 세계적 대응을 주도하는 세계보건기구와 파리기후조약에 복귀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벤자민 나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미국과 자국 간 오랜 동맹관계를 강화할 것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축하 영상 메시지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동맹 강화와 세계 평화를 위한 양국 간 노력을 지지한다며 이 가운데 이란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미국과 함께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카톨릭 교황은 미국과 전 세계 각국 사이의 화해를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을 신이 인도해 주길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바이든 대통령이 모든 사람, 특히 가난하고 취약하며 소외된 사람들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위해 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축하 전문을 보내 양국 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또 빠른 시일 안에 만나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대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 전문을 보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축전에서 한국은 미국의 굳건한 동맹이자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바이든 행정부의 여정에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며 양국 동맹 강화와 한반도 그리고 영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흔들림 없는 공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줄곧 강조한 화합과 재건의 메시지가 미국 국민들에게 큰 울림이 되고 있다며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통합과 번영을 이뤄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기후변화, 경제위기 등 산적한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는 데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이 발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가까운 시일 내 바이든 대통령과 직접 만나 우위와 신뢰를 다지고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길 기원한다며 미한 정상회담 조기 성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도 바이든 대통령 취임 축하글을 올려 미국이 돌아왔다. 미국의 새로운 시작은 민주주의를 더욱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의 출발에 한국도 동행합니다. 같이 갑시다 라고 적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 회의와 외교, 통일, 국방부 업무 보고를 주재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오랜 교착 상태를 하루속히 끝내고 미북 대화와 남북 대화에 새 돌파구를 마련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문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한국 민족의 염원이라며 미국 바이든 신정부와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한 동맹을 더 굳건히 발전시키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화하는 국제 질서와 안보 환경에 더욱 능동적이며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한미동맹을 더욱 포괄적이며 호혜적인 책임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외교부는 업무보고에서 바이든 신행정부와의 협의 틀을 조기에 구축해 미북 대화 재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가 끝나는 대로 미한 외교장관 회담 등 바이든 행정부와의 소통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 측 고위급 인사들의 의회 인선 과정이 완료되는 즉시 양국 간 속도감 있는 고위급 교류가 예상된다며 양국 간 외교장관, 고위급 교류, 정상회담 순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호응하면 비무장지대 내 화살머리 고지 남북 공동 유해 발굴과 판문점 공동 경비구역 자유 왕래를 실현하고 9.19 군사 합의에 명시된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남북 군사회담 정례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미한연합훈련 등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서 장관이 또다시 대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 장관은 또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작업이 가속화되도록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적 관심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국방부는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등 전력태세를 조정하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한반도 무력 분쟁 방지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에 대한 미한 두 나라의 공동인식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올해 서울과 평양 대표부를 설치하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남북 연락채널 복구를 통해 남북대화와 협력체계를 복원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방역협력을 비본질적인 문제로 평가절하 했지만 여전히 보건, 방역 등 인도적 협력은 남북 주민 모두를 위한 과제로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을 견지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 물물 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과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개별 관광 등 기존 카드를 지속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은 각자 종사하는 분야에 따라 바이든 새 행정부에 다양한 기대와 희망을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점에서는 목소리가 일치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7년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30대 남성은 지난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북한에서 누리지 못했던 경제적 여유와 대북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선택이었습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이 남성은 당시 자신의 결정은 미국 주류 언론에 영향받지 않았다며 탈북민이라는 정체성이 이유라고 VOA에 말했습니다. 이 남성은 바이든 행정부가 양분된 미국 사회를 하나로 이끌어갈 지도력을 보여줄 것을 당부하면서 극단적인 보수나 제한 없는 진보 둘 다 국민 화합에 바람직하지 않으며 진보라는 명목 아래 전통적이고 선한 가치관들을 무작정 바꾸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경제력과 국방력뿐 아니라 이념과 가치로 본보기를 보이면서 세계를 인도하는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바이든 정부가 힘써주기를 바랬습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관리였던 아버지와 함께 탈북해 정착한 이현승 씨는 민주당이 백악관과 연방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다른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씨는 이를 위해 언론이 올바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대통령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미디어가 올바른 방송을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준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제 뭐 좌편향되거나 우편향되거나 방송보다도 진실을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똑바로 자기가 본인들이 판단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올바른 방송을 해주고 저는 이제 미국의 이제 헌법에도 그 수정헌법 1조항에도 있듯이 전 트럼프 대통령이 잘했다고 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을 제지하는 이 빅테크에 대해서도 그분들의 행동이 옳은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어디까지나 침해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미디어가 그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좀 의심이 되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미디어도 다 보편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젠다가 있지만 특히 이제 빅테크나 이런 분들이 개인들의 자유를 억압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공산 정권이나 다름없이 독재 정권이나 똑같은 사회로 전락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스틴 서 씨는 자신이 뽑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기쁘다며 기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분야 지원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50대 남성인 존 김 씨는 목사로서 우려가 매우 깊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과 민주당이 장악한 연방의회가 급진적인 정책을 펼치면 자녀들에게 미래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뭐 물론 뭐 그분한테 우리가 미래는 걸지 않습니다만 미래가 안 보입니다. 그분한테. 왜냐하면 새해 첫날부터 하원에서 뭐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름 다 없앤다고 뭐 그런다지요. 뭐 뭡니까? 계속 그거 뭐 배를 갔는지 뭐지 그것도 다 없앤다고. 민주당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다 꺾어놨습니다. 동성연애 첫째는 동성연애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그분이 대통령을 하면 과연 앞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장래 미래가 있는 그런 일들을 하시겠는지. 제가 뭐 민주당에 대해서 그러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이름 한 명 놓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정책이 제가 뭐 공화당 편이고 저는 그런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정책들을 여지껏 해오셨고 그분들이 앞으로 지금 새해 벽두부터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다 어기는 이야기.
미 하원은 최근 성포괄적 용어를 사용하고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같은 성별을 반영한 용어를 없애는 방안이 포함된 117차 의회 규칙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명사와 가족관계를 성중립적으로 변경해 모든 성 정체성을 존중하겠다는 목적입니다. 서부 로스앤젤레스에서 자영업을 하는 40대 남성 제임스 리 씨는 바이든 정부의 경제와 의료 정책에 대한 염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금을 낮췄고 의료보험을 의무화하지 않았기에 경제적 여유가 있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새로운 행정부에서 미국 사회 전반의 변화를 예상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동시에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주문도 나옵니다. 유학생 탈북민으로 미국에서 핵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조세판 론스타 대학 겸임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때는 진짜 너무 막았어요. 완전히. 막는데서 막 정말 영주권 이런 게 신청하고서 뭐 프로세스 너무 오래 걸렸어요. 막 2년 막 그러고서 근데 진짜 예, 근데 그걸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빨리 합법적인 이민은 정말 장려했으면 좋겠어요. 국가에 뭐 이익이 된 사람은 받아야잖아요. 그러나 뭐 불법적이라든 이런 건 뭐 물론 막아야겠죠. 근데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논 하나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좀 그런 게 뚜렷한 그게 뭐랄까요 룰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이거나 저거나 다 막지 말고. 너무 오래. 근데 문제는 과학자에게서 거래에서 2, 3년이 꽤 큰 거거든요. 2, 3년 동안 그게 신분이 안정되지 않은 뭐 이게 다시 재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좀 리서치에도 많이 지장이 있거든요. 뭐 연구.
한 교수는 세계 과학을 선도하는 나라가 미국이라며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늘어나기를 바랬습니다. 워싱턴에서 북한 인권활동가로 활동했던 20대 대학생 그레이스 조스는 바이든 행정부가 탈북민들의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저희 탈북자 단체들과 또 저희 탈북자 인권에 대해서 좀 더 외쳐주시고 좀 더 새로운 방안들을 내서 우리 북한 사람들,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자유를 꿈꿀 수 있는 이런 희망의 액션을 좀 취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대학생으로서 또 북한에서 그 실제 체험을 하고 온 생존자로서 딱 바라는 것은 미국에 더 많은 북한 출신 사람들이 또 젊은 청년들이 자유를 찾아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조금이나마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더 주셔서 저 같은 이러한 자유로운 대학생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2021년부터 앞으로 몇 년간 더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탈북 난민 입국이 크게 줄어든 점을 지적하며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현승 씨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엘리트들의 입국을 이끌어내 그들의 조언을 대북 정책에 반영하기를 바랬습니다.
특히 엘리트들이나 북한 사람들을 좀 미국으로 데려오는 이 법안 같은 걸 좀 만들어줘가지고요. 그분들이 와서 여기서 옳은 대북 정책을 만들고 북한의 실 상황을 미국의 대북 정책에 확실히 반영하게끔 그런 인재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와야 또 옳은 정보도 모이고 또 좋은 정보도 모이고 하기 때문에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세판 교수도 바이든 행정부가 탈북민들의 조언을 많이 들어 현실적인 대북 정책을 펴나가기를 희망했습니다. 미국 내 탈북민들은 특히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핵 문제와 함께 다뤄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인권 관련 압박을 주장했습니다. 이현승 씨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핵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이제 만약에 지지 협상이 끝난다고 해도. 그래서 저는 이제 인권 문제도 같이 곁들여서 해결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 핵 문제와 맞물려서 같이 해결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단기적으로 이런 핵이 해결된다고 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그 어떤 북핵 문제에 대해서 성과를 이룰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인권 문제에 대해서 많이 강조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봅니다.
유타주에 거주하면서 인권단체에서 인턴으로 활동하는 제이크 김 씨는 김정은 정권에 정당성을 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공안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요. 북한 사람들의 북한 주민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한 그런 결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인권은 무시하고 오직 김정은과 핵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은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과가 초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미국에는 현재 난민 자격으로 입국해 거주하는 탈북민 220명 외에 약 200명의 탈북민 출신 불법 체류자들이 있는 것으로 탈북민 지원단체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장량희입니다.
미국의 제46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은 미국 역사에 새로운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와 무장 시위에 대비한 삼엄한 경계로 과거와 크게 다른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숫자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을 조명해봤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만 78살로 미국 역대 최고령으로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상원의원 36년, 부통령 8년을 지냈고 생애 동안 13명의 대통령 취임식을 목격했습니다. 역대 최고령 대통령 취임 2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70살에, 3위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으로 69살에 백악관에 처음 입성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21분 동안 1977개 단어를 사용해 취임 연설을 했습니다. 4년 전 15분 동안 연설한 트럼프 전 대통령, 2009년 취임식 때 21분을 기록한 오바마 전 대통령과 길이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사는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1793년 취임식에서 135개 단어만 사용해 가장 짧았던 반면에 윌리엄 해리슨 전 대통령은 1841년 취임식 때 무려 8455개 언어로 1시간 이상 연설해 최장 취임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가장 많이 반복한 단어는 미국을 의미하는 아메리카로 12번 언급했고, 이어 국가와 국민을 각각 11번, 민주주의와 통합을 각각 7번씩 말하는 등 미국 국민의 통합과 민주주의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미국 대통령 취임식 전통에 따라 손을 얹고 선서한 성경은 19세기인 1893년부터 바이든 가문이 사용한 것으로 두께가 5인치, 12.7cm에 달합니다. 올해 56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취임으로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부통령, 최초의 유색인종 부통령이 되었습니다. 콜린 쇼건 백악관 역사협회 선임 부회장은 20일 VOA에 이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 퍼레이드에 유색 인종인 흑인이 처음으로 초청된 건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2기 취임식인 1865년이었고, 여성이 최초로 초대된 때는 1917년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2기 취임식 때였다는 겁니다. 이런 유리천정을 깬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 역사상 여성 최초로 상원의장도 겸직하게 됐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함께 여성이 상원과 하원의장을 모두 맡는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미국 역사상 최초의 히스패닉계 여성 연방대법관인 소니아 소토마이루 대법관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해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민주주의의 강력한 상징으로 대대적인 축제 분위기 속에 진행됐던 대통령 취임식을 올해는 볼 수 없었습니다. 취임식 전날 미국 내 누적 사망자가 4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취임식 행사가 크게 축소된 데다 무장 시위에 대한 우려로 2만 5천여 명의 주방위군이 현장 주변에 배치돼 삼엄한 경계를 펼쳤습니다. 취임식 준비위원회는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코로나로 취임식에 참석하지 못한 국민을 대신하기 위해 취임식장 앞 내셔널 몰에 거의 20만 개에 달하는 작은 송조기를 꽂았습니다. 과거 미국 의원들에게 제공됐던 20만 장의 취임식 초청장은 본인과 한 명의 손님으로 제한돼 취임식 참석자는 모두 2천여 명에 그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아 미국 역사상 후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은 7번째 대통령이 됐습니다. 특히 우드로 윌슨 전 대통령은 뇌졸중,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에 따른 사임으로 불참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1869년 앤드루 존슨 대통령 이후 152년 만에 후임자에 대한 불만으로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한편 이날 취임식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섭씨 7도의 비교적 온화한 날씨 속에 진행됐습니다. 역대 기온이 가장 따뜻하고 추웠던 취임식은 모두 레이건 전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레이건 1기 취임식 때인 1981년에 기온은 섭씨 12.7도를 기록했지만 1985년 2기 취임식 때는 영하 13도의 혹한 속에 취임식이 진행됐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793년 1월 21일 프랑스의 마지막 황제인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처형됩니다. 16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른 루이 16세는 아내인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와 함께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고 이로 인해 프랑스 왕실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루이 16세는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무리하게 세금을 거두게 되고 가난과 굶주림에 고통받던 프랑스 국민들은 루이 16세에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루이 16세가 군사력을 동원해 이들을 탄압하기 시작하자 파리 시민들은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기에 이릅니다.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루이 16세는 외국 군대를 동원해 혁명을 진압하려 시도하고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한 목소리로 루이 16세를 처형하라고 외치게 됩니다. 루이 16세는 시민들의 저항을 누르지 못했고 결국 1793년 1월 21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1954년 1월 21일 세계 최초의 핵 잠수함 로틸러스호가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처음으로 진수됩니다. 프랑스 작가 줄베르네 19세기 공상과학소설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던 로틸러스호, 그 상상이 현실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로틸러스호는 퇴역할 때까지 잠수 시간, 거리, 속도 등 모든 기록을 깨나갑니다. 이후 1958년 8월, 로틸러스호는 북극해의 만년빙 밑을 지나 그린랜드 해까지 가는 데 성공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북극점 수면 밑을 통과한 잠수함으로 기록됩니다. 1980년 항해 임무를 마친 노틸러스호는 1985년 미국 코네티컷주 미 군함 노틸러스호 기념 박물관에 전시됩니다.
저희 VOA 방송은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길 원합니다. 중국 방문이나 편지 교환이 가능하신 분들은 잠시 짬을 내셔서 저희 VOA 방송에 편지를 보내주세요. 미국 주소는 영자로 Voice of America의 약자인 VOA를 쓰신 뒤 330 Independence Avenue 330 INDEPENDENCEAVE를 쓰신 뒤 사이를 두고 대문자로 SW를 쓰시고 그리고 줄을 바꿔서 워싱턴 DC 20237 WASHINGTON 띄우고 DC 20237 미국 이름인 USA를 쓰시면 됩니다. 편지 보내주신 분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해드릴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작은 느낌조차 저희에겐 매우 소중합니다. 용기 있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랜 세월 인디언 원주민들의 터전이었던 신대륙 아메리카.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인도와 아시아를 찾아 항해를 떠납니다. 1776년 신대륙에 정착한 유럽인들은 독립을 선언합니다.
단결된 식민지들은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이며
1861년 흑인 노예 제도를 둘러싸고 남북 전쟁이 벌어집니다.
선토 요새를 파괴하시오.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